VOA 세계 뉴스입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지난 10월 한국에서 열린 암벽 등반 경기에 출전했던 이란인 엘라즈 레카비 선수의 집이 당국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3일 이란 내 독립 언론인 이란 와이어가 공개한 영상을 인용해 파괴된 집 구조물과 메달 등이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영상에는 또 같은 스포츠 암벽 등반가로 10개의 금메달을 딴 경력이 있는 레카비 선수의 동생 다부드가 울고 있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다만 영상 속 철거 장면이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지난 10월 레카비 선수가 한국 서울에서 열린 2022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히잡을 벗은 채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후 레카비 선수의 신변에 대한 우려가 BBC 등 외신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모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이란 법무장관은 지난주 이란 의회와 사법부가 히잡 착용 의무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가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에 대한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S는 어제 자신들과 연계된 무장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채널이 텔레그램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대사관에 대한 공격이 중화기와 저격용 무기로 무장한 대원 2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파키스탄 대사와 경호원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발생한 이 공격으로 대사관의 파키스탄인 보안요원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탈레반 당국이 이번 공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경찰이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하고 총기 두 정을 회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외무부는 IS 측의 주장이 알려진 뒤 성명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당국과 협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과 분리주의 운동을 벌여온 발루치스탄 해방전선 그리고 이슬람 국가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테러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어제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 당국이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언론들은 자바섬에서 가장 높은 3676m의 높이의 스메루 화산이 어제 오후 2시 46분경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분화구 위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회색 재가 주변 산과 논, 도로 등을 뒤엎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항공편 등에 즉각적인 차질도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현지 주민 약 2,500명에 대한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스메루 화산에 대한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용암류 위험 때문에 정상에서 8km 또는 강가에서 500m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640km 떨어진 스메루 화산의 이번 폭발은 지난 3일 서자바 해안에서 규모 6.7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스메루 화산은 지난해 12월에도 분출해 10여 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친 바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 OPEC 플러스가 1일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OPEC 플러스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지난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했던 하루 200만 배럴 원유 감산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수요의 약 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 2일 주요 7개국 G7과 호주가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로 합의한 유럽연합 EU의 결정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시행되면 G7과 호주, EU는 배럴당 $60가 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운송, 보험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하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70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원유 가격에 대한 간섭은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을 약간 줄이더라도 시장 조건에서 우리와 협력할 국가들에게만 석유를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의 큰 변화를 겪었던 청소년들의 뇌가 더 빨리 노화했다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팬데믹 전에 갖고 있었던 청소년들의 뇌 영상, MRI 자료와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사는 10대 청소년 160여 명의 뇌 영상을 비교 분석한 최신 연구 결과인데요. 이 팬데믹의 영향, 특히 이 학교 봉쇄를 겪은 청소년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기억을 관장하는 편도체 또 해마가 커졌고요. 행동을 제어하는 뇌 조직은 전반적으로 얇아지는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3년 정도에 걸쳐서 나타나야 할 수준이 단 10개월 만에 확인됐다는 것이 이번 연구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자, 연구진은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트라우마 같은 그 큰 사고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후유증, 학대를 받았거나 방치됐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비정상적인 노화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거나 또 변화가 생기는지는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짧은 기간에 겪은 변화와 심리적 압박, 몸과 마음 그리고 뇌 성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위의 청소년들, 학생들, 자녀들이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심리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부모와 보호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헬로 서울에서는 그림책이나 팝업북, 뭐 일러스트북이라고도 부르는 예술성이 더해진 책을 한 대 모아서 놓은 예술책 보물창고 행사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2월 5일 월요일 아침 8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도고요. 구름이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봅니다. 12월 6일 화요일 북한, 한반도 지역은 화요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진다는 한국기상청 예보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북부와 내륙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영상권으로 오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6도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황해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동해상 오전까지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는데요. 앞바다 쪽은 0.5에서 2m, 먼바다는 4m까지 물결이 일겠고 서해는 앞바다 쪽이 0.5에서 2m입니다. 주요 도시의 최저기온, 최고기온 함께 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1도입니다. 신의주는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사이고요.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함흥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원산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청진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영하 20도, 낮에도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EU가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가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조치에 동참하는 나라에는 원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풍속 단속 경찰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오는 2030년경에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가 발효가 됐네요.
네, 5일부터 주요 7개국과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이 동참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G7과 EU 등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이 방편의 일환으로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이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원유 수출국입니다.
예. 자, 원유 가격 상한액 얼마로 정해졌습니까?
네, 배럴당 $60입니다. 예. 네, 이에 따라서 해당 국들은 배럴당 $60 이하로만 거래해야 하고요. 또 러시아산 원유가 제3국으로 운송될 때도 배럴당 $60 이하일 경우에만 G7과 EU의 유조선들 또 보험사, 신용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 러시아의 가격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되기까지 참 난항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처의 목적은 러시아가 높은 유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제한해서 이 전쟁 자금줄을 막자는 거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줄곧 거론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중에서 특히 폴란드의 반발이 컸다고요?
네, 폴란드는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이 상한액을 원가에 가까운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네, 특히 폴란드는 끝까지 가격 상한을 더 낮추지 않으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일에 최종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유럽뿐만 아니라 G7 또 호주도 동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G7과 호주는 이 협상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요.
예.
네, EU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EU의 합의가 나온 같은 날에 G7과 호주도 이 배럴당 $60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번 가격을 정하면은 계속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회원국들은 내년 1월부터 2개월 단위로 시장 거래 동향을 파악하면서 상한선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상한 가격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집계하는 원유 평균 가격보다 최소한 5% 낮게 책정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우여곡절 끝에 원유 가격 상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는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지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러시아 원유 생산 원가가 워낙에 낮아서 $60 제한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의 이 석유 생산 비용을 배럴당 $20로 추정합니다. 또 선박 측면에서도 지난 10월 기준으로 이 러시아는 상한선을 넘는 석유를 선적할 유조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네. 자, 러시아 반응 볼까요? 국제사회 이런 움직임에 러시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생산량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나라에는 석유와 석유 관련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네, 알렉산드르 노바 러시아 부총리는 4일 이 가격 상한제는 자유무역 원칙에 배치되는 간섭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수입이 줄더라도 그러니까 뭐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바 부총리는 또 상한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이 가격 상한제라는 수단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석유와 석유 제품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나라, 기업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가 가격 상한제 도입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네.
네, 하지만 EU가 합의한 상한액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에는 충분치 않다면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그 정도 수준에서 상한선을 설정한 건 약점을 보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요 산유국들의 회의가 있었습니까?
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 정례회의가 4일에 있었습니다. 주요 서방국들의 원유 가격 상한제 합의에 이어서 열렸기 때문에 특히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네네.
네, OPEC 플러스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증산을 원하고 있지만 OPEC 플러스는 내년 말까지는 이런 감산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겠습니다. 이란에서 논란이 많았던 경찰 조직의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란 정부가 최근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시위를 촉발시킨 계기가 된 이른바 풍속 단속 경찰을 폐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란 반관영 이스나 통신은 지난 3일 이란 검찰총장의 말을 인용해서 이 풍속 단속 경찰이 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란 검찰총장의 발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네, 이스나 통신은 모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이란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종교회의 참석해서 지도순찰 때, 즉 풍속 단속 경찰이 이란 사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자세한 설명 없이 몬타제리 검찰총장이 풍속 단속 경찰은 폐지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풍속 단속 경찰이라는 게 언제 창설된 겁니까?
네, 지난 2005년에 창설됐습니다. 풍속 단속 경찰은 특히 이슬람 여성의 복장인 히잡 착용 여부를 비롯해서 이슬람의 풍속 단속을 전담해 왔는데요. 단속과 체포, 구금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폭력성과 강제성을 띄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이란 검찰총장은 얘기는 있었지만 아직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건가요?
네, 이란 관영 매체도 아직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국회의 네자무딘 무사비 의원은 4일 이스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네, AP통신은 전날 몬타제리 검찰총장의 관련 발언에 이어서 무사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란 정부의 전향적인 움직임을 시사하는 걸로 풀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란 대통령도 최근에 유화적인 발언을 했었죠?
네,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도 3일 이란이 이슬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거라면서 하지만 헌법을 유연하게 이행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법안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이란 여성들은 법으로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히잡을 착용해야 합니다.
네, 지금 이란에서는 뭐 몇 개월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중순에 이란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쿠르드계 출신 20대 여성인 마흔사 아미니 씨가 수도 테헤란에 방문했다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풍속 단속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네.
사흘 만에 갑자기 의문산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자, 그 아미니 씨의 사인을 두고 가족하고 당국의 얘기가 다르죠?
네, 이란 당국은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밝혔지만 아미니 씨 가족들은 평소에 그가 건강했다면서 경찰에 맞아 숨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란 전역에서는 정확한 사인 규명, 히잡 착용 반대, 당국의 과잉 처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번져나가기 시작했고요.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도 연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는 더 격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는 점점 격렬해졌는데요. 이란 인권운동가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시위 참가자 중에서 18,200여 명이 구금됐고요. 약 470명이 당국의 진압에 사망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이란 정부군 쪽에서도 사망자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알리 바기리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은 최근 이란 경관이 약 50명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인도로 가겠습니다. 인도의 경제 규모가 10년 안에 세계 세 번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인가요?
네.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인 CNBC 방송이 금융 서비스 회사인 S&P 글로벌 또 미국의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 전망을 인용해서 인도의 경제가 2030년경에는 일본 그리고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도 경제가 2030년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근거한 거죠?
네, 맞습니다. S&P는 인도의 연간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2030년까지 평균 6.3% 성장할 걸로 전망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비슷하게 인도의 GDP가 그때 가면 지금 수준의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인도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은 관련 보고서에서 인도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제조업 투자, 에너지 전환, 그리고 발달한 국내 디지털 기반이 경제 부흥을 촉진할 조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네, 이들은 이런 요소가 10년 안에 인도의 경제와 주식시장을 모두 세계 3위로 만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S&P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S&P 전망은 기반시설과 인적 자본에 대한 인도의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 재정 자유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혁의 지속 여부에 달려있다고 CNBC 방송을 설명했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의 선임 분석가인 수메다 다스굽타 선임 분석가는 CNBC 방송에 인도 경제의 또 다른 장점으로 저렴한 임금, 제조비용, 그리고 투자에 열린 자세, 사업 친화적인 정책들, 그리고 강한 소비 욕구를 가진 젊은 층이 많다는 걸 들면서 이런 요소가 인도를 매력적인 제조 기지로 만들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자, 인도가 10년 안에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갖출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실현되는 것 혹시 뭐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먼저 길어지는 세계 경제 침체를 지적했는데요. 인도가 무역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문제라는 겁니다.
네.
네, 모건 스탠리는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숙련된 노동자 공급 문제, 또 부정적인 지정학적인 사건과 약한 정부 선출에 따른 정책의 오류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규칙위원회가 민주당 첫 경선지를 기존 아이오와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변경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이 대선 경선지 놓고 투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DNC 규칙규정위원회가 지난 2일 대선 첫 경선지를 기존의 아이오와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변경하기로 투표했습니다.
네.
자, 지난 50년간 민주당의 첫 경선이 열린 아이오와주는 대선 풍향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날 투표 결과로 민주당 경선 과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됩니다.
예. 저 규칙위원회 결정으로 그러면 새로운 경선 일정이 이렇게 확정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변경사항은 내년 초 투표를 통해 전체 DNC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체 표결에서 규칙규정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국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예, 전국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선 일정과 과정을 총괄합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도 전국위원회가 있는데요. 각 당 전국위원회는 주 단위와 지방정부 단위의 당 조직을 연결하고 선거 자금을 모금하고요. 각 후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합니다. 그리고 4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도 주관하는데요. 각 당의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면 정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전당대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네. 뭐 아이오와가 첫 경선지라는 건 영화나 드라마 봐도 나오거든요.
네, 네.
자,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첫 경선지를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아이오와주가 인종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1972년 이후 줄곧 첫 경선을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치렀습니다.
네.
자, 아이오와주는 인구가 300만 명이 남짓한 작은 주인데요. 백인 인구 비율이 미국 전체와 비교해 훨씬 더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유색 인종의 목소리가 경선 초기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DNC의 첫 경선지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유색 인종 유권자들이 투표하기도 전에 일부 후보가 작은 주에서 부진한 성과를 낸 뒤 중도 하차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유색 인종의 목소리가 경선 과정에 더 빨리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특정 지역을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민주당 지도부에 개인적으로 의사를 전하며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유색 유권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첫 경선이 치러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힌 것을 알려줬습니다.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 과정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요청한 내용이 또 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 방식 중 코커스를 없애 유권자의 참여도를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코커스요?
예, 경선 방식에는 당원들이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코커스, 즉 당원대회와 당원이 아니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코커스 방식은 때때로 노동계층과 그 유권자들을 배제할 수 있다며 제한적인 코커스를 모두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간 민주당의 첫 경선이 열린 아이오와주도 코커스 방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첫 번째 경선지만 바꿀 것을 제안했나요?
아닙니다. 초기 일정을 일부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규칙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대부분 또 수용을 했는데요. 차기 대선이 열리는 해인 2024년 2월 3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첫 경선을 치르고 사흘 후에 네바다주와 뉴햄프셔주에서 경선을 치르는데요. 원래는 뉴햄프셔주에서 먼저 경선이 있고 약 열흘 뒤에 네바다주에서 열리는데
네.
2차 경선이 두 주에서 동시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조지아, 그 다음 두 주 뒤에는 미시간주에서 경선 일정이 이어집니다.
네, 자, 뉴햄프셔주, 네바다주, 조지아주, 미시간주,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처음 경선을 치르게 될 다섯 개 주의 특징이 있습니까?
예, 대부분 경합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합주란 말은 선거 때마다 주민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정당이 바뀌는 걸 말하는데요. 자, 미시간주와 조지아의 경우 2016년 대선에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투표한 반면
네.
2020년 대선 때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네.
이 다섯 개 주 가운데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만 경합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지난 1976년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 민주당 규칙위원회 투표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반세기 동안 민주당 첫 경선지를 지켜온 아이오와주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네.
아이오와주 출신의 스콧 브래넌 규칙위원회 위원은 아이오와주가 중서부의 중심에 있는 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작은 시골주도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2차 경선을 네바다주와 공유하게 된 뉴햄프셔주도 주법에 따라 다른 주보다 먼저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DNC의 규정이 아닌 주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의 대의원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가 바뀐 일정에 찬성했습니다. DNC는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려는 주는 DNC에서 해당 주의 전체 대의원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네.
DNC 전체 투표 전에 이 반발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새로운 경선 일정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요. 언제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까?
예, 2024년 대선에서 바뀐 일정에 따라 경선이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2028년 대선을 앞두고 투표를 통해 다시 또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칙위원회가 투표로 새로운 일정을 결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선 일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제이미 해리슨 DNC 의장은 새로운 일정을 받은 주들이 내년 초 전체 투표 전까지 경선 날짜를 옮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배정된 일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경선 일정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일부 주는 주의회가 경선 날짜를 정하고요. 또 일부 주에서는 주 총무장관이나 주의 당 지도부가 정하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주에서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DNC 규칙위원회의 투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한편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 초에 아이오와주에서 첫 경선을 치르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회의에서 미군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이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맥카시 의원의 백신 의무화 폐지 제안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메카시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예. 메카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다룬 국방 수권 법안 NDAA를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이 원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메카시 의원은 내가 이 의회 회의에서 무엇을 얻어냈는지 아냐며 국방 수권 법안에서 우리 군인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없애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메카시 의원은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고 있다.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반응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올리비아 달튼 백악관 대변인은 3일 메카시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고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백신 의무화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고 대통령은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또 덧붙여서 말했는데요.
네네.
이 국방 수권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은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게 국방부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스틴 국방장관은 3일 기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국방부에서도 수백 명을 잃었다라며 이따라서 나의 의무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방부가 코로나 백신을 의무화했던 게 언제죠?
예, 국방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자 작년 9월 130만 명에 달하는 현역 군인과 80만 명이 이르는 주방위군, 예비군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오스틴 장관은 당시 백신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었는데요.
네.
오스틴 장관은 3일 내가 바로 백신 의무화를 군대 명령한 사람이라며 군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군인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두고 지금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예, 공화당 주지사 20여 명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접종 의무화가 주방위군의 모병 능력을 약화했다며 행정부가 백신 의무화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주방위군은 자연재해나 소요 사태 발생 시 등이 투입되고요. 주지사가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전역한 그런 군인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국방부에 따르면 이 해병 3,700여 명과 육군 1,800여 명, 해군 2,0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전역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올해 연방법원은 이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군인들을 국방부가 징계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가 11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 건수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에 26만 3천 건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경제 전문가 전망치인 20만 건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요. 앞서 10월에 신규 고용 건수는 28만 4천 건이었으니까
네.
이보다는 약 2만 건이 낮은 겁니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류됩니다.
네. 자, 어느 부분에서 고용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레저 접객업에서 많은 고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이 부분에서 8만 8천 건의 고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접객업에서도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과 주점에서의 고용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 보건 부분에서는 4만 5천 건의 고용이 이루어졌고요. 정부 고용 역시 주목이 되는데요. 앞선 10월 정부에서 고용은 3만 6천 건이었는데 11월에는 4만 2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예. 실업률 수준은 지금 어떤가요?
네, 11월 실업률은 3.7%로 앞선 달과 변동이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3월부터 3.5%에서 3.7% 사이로 오가며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일할 사람들, 근로자들 구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자, 10월 현재 구인 일자리는 1,000만 개가 넘는데요.
예.
실직자 1명당 열려있는 일자리가 1.7기입니다. 자, 근로자들의 임금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로자들의 11월 평균 시급은 앞선 달에 비해 0.6% 올랐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5.1%가 올랐는데요. 앞선 달에 월간 연간 증가분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요. 실업률 낮죠? 근로자들 시급 올라가죠? 이거 긍정적인 건 아닌가요?
예, 뭐 물론 좋은 일로 볼 수 있죠. 특히 근로자들의 입장에선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하지만 거시적인 국내 경제를 보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문제인데요. 네. 시급 상승은 인플레이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높은 급여를 제시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출이 늘었다는 것, 다시 말해 이익이 줄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네.
자, 이 손해를 메우고 다시 이익을 창출하려면 기업에서 파는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기업뿐 아니라 일반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급여를 올려서 종업원을 뽑고 음식 가격도 같이 올리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네. 되는군요. 연준이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죠.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이에 관해 언급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시급 인상은 좋은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이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의 물가 상승률과 궤를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급 압박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월 의장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 정책을 발표할 때요. 고려 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물가 그리고 노동시장 관련 자료죠.
맞습니다.
자, 최근에 뭐 이와 관련된 자료가 모두 다 나왔는데 이제는 연준이 이 자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심이네요.
맞습니다. 자, 일단 물가 관련 자료를 보면 이어지던 물가 오름세 다소 좀 진정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약 8개월 만에 7%대로 내려왔고요.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PCE 가격지수 역시 전달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자, 이는 분명히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노동시장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과열된 노동시장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한국 소식 만나보는 헬로우 서울 순서입니다. 요즘 책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읽는 지식과 상식의 창고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술성을 더한 작품, 아트북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이 아트북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아트책 보고 보물창고라고 하는군요. 서울의 동혜원 기자입니다.
박서방 아저씨는 골짜기 포덕에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불에 까맣게 탄 엄마 까투리를 본 것입니다. 어? 어휴, 가엽게도 어쩌다가 여기서 타 죽었을까? 박서방 아저씨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그러자 발자국 소리에 놀란 꽃병아리들이 새까맣게 탄 엄마 품 쪽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삐삐! 삐삐!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 지하 1층 서울 아트책보고에 마련된 즐겨보고에서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서방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꽝병아리는 모두 9마리였습니다. 타죽은 엄마 품 속에서 새끼들은 솜털 하나 다치지 않고 모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아트책보고는 단순히 보고 읽는 책의 경계를 넘어 예술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달 14일에 개관했는데요. 이곳은 지난 2019년 서울 송파구에 문을 연 서울책보고에 이은 두 번째 책보고입니다. 기존의 책보고는 공공헌책방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 아트책보고는 예술책의 보물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관 취지에 관한 얘기, 서울 아트책보고 기획홍보팀의 박정남 과장입니다.
약간 시즌2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구로 지역에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시설이 많이 없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울 선안권 사람들이 좀 더 문화를 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고자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약간 아트책보고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원래 아트북이라는 게 엄청 고가의 도서들인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서점 같은 데서 보면 사지 않으면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더 저희는 도서관 형태로 좀 구현을 해서 사람들도 쉽게 비싼 아트북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트책보고에는 읽기 쉬운 그림책부터 예술 관련 전문 도서까지 15,000여 권의 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곳에 들어서면 중정광장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아트보고와 자료보고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열림보고와 즐겨보고가 마련돼 있습니다.
일단은 책보고의 지도를 보면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책을 펼친 모양을 좀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열림보고가 있어서 입점 서점들의 도서들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즐겨보고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VIP 존으로 약간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책을 보고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주마다 거의 아이들을 중점으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전시 공간인 아트보고와 도서관처럼 꾸며진 자료보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트보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강혜란 작가의 아트북 프로젝트라고 작가의 대표작인 라이팅북을 활용해서 아트북의 특색을 좀 보여주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보고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아트북이 15,000여 개 정도 들어와 있고 거기서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건축 그리고 음악 다양한 예술 분야의 책들을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일반 도서관이랑 좀 다른 점은 저희가 좀 책이 워낙 고가다 보니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현장에서만 보고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책의 종류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열림보고에는 대표 아트북 서점들이 입점해 있다 보니 좀 다양하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트책보고의 공간을 크게 나눠 각각의 특색을 살린 공간으로 운영 중인 건데요. 제가 찾아간 날이 주말인 일요일이라 즐겨보고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이 열리고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서울 아트책보고를 찾은 가족 단위의 서울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즐겨보고에서는 어떤 체험 활동이 이뤄질까요? 한국창작북아트협회 이윤아 회장에게 들어봅니다.
오늘은 저희 총 6회기 프로그램 중에 첫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한국화와 동양화와 서양화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시간은 한국화에서 문방사호하고 사군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아트 책보고잖아요. 아트와 책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림책과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보고 나서 하는 독후 활동까지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활동은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아트북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알차게 구성되는데요. 이윤아 회장은 이 시간을 통해 어린이들이 이것만큼은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이 단순하게 책은 어렵다. 왠지 공부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거 말고 책은 즐겁다. 책 읽는 시간은 행복하다. 그런 걸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독후 활동도 막 공부처럼 하는 거 말고 체화되는 놀이교육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책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라는 거를 알면 좋겠습니다.
박정남 과장은 서울 아트책보고가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인식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 쓴 공간도 있었는데요. 책보고 중앙에 있는 중정광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팝업북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복도를 지나가면서 바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먼저 이 공간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팝업북 전시와 더불어 미디어 월을 활용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정마당을 둘러보고 있는 지역 주민이 있더라고요. 김기영 씨와 이호창 씨입니다.
이사 와서 그냥 동네 이제 구경하다가 책보고라는 데가 이제 있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 전시회가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찾아왔어요. 책은 뭐 이제 아기도 있으니까 또 그림책 같은 거 관심 있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림책은 좋아했어서 네, 관심은 있었어요. 계속. 저는 책들이 다 이제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책을 팔면은 아기한테 한번 사줘보고 싶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 거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고척 도매 이런 게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좀 있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고요. 일단은 애기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많으니까 이제 주위에 이제 살고 있는 어린이들도 많이 와서 구경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와이프 덕분에 알게 됐긴 했는데 보니까 물론 어린이들 있는 가족분들은 물론 출천학원이와 아트북에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한 번씩 보셔도 괜찮을 자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자료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아트북이나 이제 그런 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와서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또한 서울 아트책보고가 개관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말에 찾아온 한국시민 송정현 씨는 서울 서남권에 문화시설이 생겨 더 반갑다고 말합니다.
딴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래도 서울치고는 외곽지역이거든요. 근데 가려면 맨날 뭐 강남이나 이렇게 그쪽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근처에서 이런 게 생겼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카나 이런 애들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보고 구입까지 하시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 이상석 씨도 비어있는 공간을 재탄생시켜 이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했는데요.
이 지역이 많이 슬럼화가 됐거든요. 이게 비어져 있고 슬럼화가 됐는데 새로운 게 있고 생겨가지고 또 관심도 있고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글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런 예술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관심은 있었는데 접할 기회가 적었죠. 가서 또 보면 또 조그맣게 있어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웠죠. 많이 홍보가 된다면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일상을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서울 아트책보고의 목적입니다. 박정남 과장은 문화 공간을 통한 휴식과 예술적 영감까지 얻어가길 바랬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문화예술 체험에 대한 것도 있지만 문화예술 세계를 좀 더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약간 책이라는 게 사실 되게 남들이 봤을 때 지루하고 재미없는 걸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배워가고 본인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창의적인 영감? 그런 거를 좀 많이 얻어갔으면 하는 게 저희는 가장 꿈꾸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동여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사사건건 관리하고 간섭한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사들을 마이크로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s your new boss?
He is breathing down my neck. He's a micromanager. He should know that it doesn't help to breathe down someone's neck.
Yes, people need a little breathing room to get things done.
How are things with your job?
I hardly have time to breathe. 제가 새로운 상사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How's your new boss?
저는 상사가 자신의 목에 대고 숨을 쉰다고 말했죠.
He is breathing down my neck.
어떤 사람이 내 목 가까이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말은 사사건건 간섭하고 세세한 것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He is breathing down my neck.
그는 사사건건 참견합니다.
He's a micromanager.
그는 아주 세세한 작은 일까지 관리하는 상사입니다. Micro, 아주 작은, 미세한 이런 뜻이죠. 현미경이 영어로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세균, 미생물,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들을 보는 게 현미경이죠. 여기서 쓰인 마이크로가 매니저 앞에 붙어서 마이크로매니저라고 하면 아주 극히 작은 것까지 일일이 간섭 참견하는 상사가 되는 겁니다.
He is breathing down my neck.
그는 사사건건 참견합니다.
He's a micromanager.
그는 아주 세세한 작은 일까지 관리하는 상사입니다. 잔의 상사는 micromanager이라고 답을 했고요. 또 잔이 제 일이 어떤지도 물었죠.
How are things with your job?
저는 숨 쉴 시간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I hardly have time to breathe.
숨 쉴 시간도 없다.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때 갑질한다 이런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표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s your boss?
He's always on a power trip.
So he's a power tripper.
Yes, and he thinks I'm a pushover.
제가 잔에게 상사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How's your boss?
잔은 상사가 권력이 있다고 직원들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He's always on a power trip.
그는 갑질을 해요.
On a power trip.
갑질한다는 표현입니다. 갑질하는 사람.
Power tripper.
잔은 상사가 자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He thinks I'm a pushover.
Pushover, 만만한 사람입니다. Push, 미는 거죠. 밀면 밀리는 사람, 만만한 사람, pushover이라고 합니다. 그럼 끝으로
He is breathing down my neck.
그는 사사건건 아주 작은 것까지 간섭합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your new boss?
He is breathing down my neck. He's a micromanager. He should know that it doesn't help to breathe down someone's neck.
Yes, people need a little breathing room to get things done.
How's things with your job?
I hardly have time to breath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He is breathing down my neck.
그는 너무 세세한 것까지 간섭을 합니다.
He's a micromanager.
그는 아주 작은 것까지 관리하는 상사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